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에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이제 그 외삼촌 라반에게로 피난 가는 그 상황이 일어납니다. 가는 도중에 한 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받으며 서원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짓는 이 유명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이것은 결단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사건이며 야곱은 지금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중이고 그는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만나시되 그의 잘못에 대한 꾸중은 언급이 없으시고 그의 선조들에게 했던 약속을 반복하여 확인하는 복된 약속들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구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이유와 근거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거듭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종교라는 것은 더 많은 힘을 기울여 신을 감동시키는 것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종교를 이해합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기독교된 신앙의 본질은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그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따라 우리 못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는가 하는 데 초점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에게 복된 약속을 하시는 이 내용들은 예를 들면 15절에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은 다 분명히 그 서술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의지에 가득 찬 묘사들입니다. 그렇죠?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네게 이런 복된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복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종교적인 그런 이해에서 신을 감동시켜서 그 보상을 받아내는 그런 방법으로는 복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매하지도 않고 혹 고상한 생각을 해도 지켜낼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독교가 말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진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지, 하나님께서 이만저만한 조건을 제시하여 우리로 하여금 결단을 요구하며 우리로 하여금 합격선에 들 것을 요구했다면 우리 중에 그 복을 받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조금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어림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가보십시다. 제가 한 이런 식의 표현이, 이런 식의 내용이 성경에 어떻게 확인되어 있나 봅시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9절에서 13절에 이르는 이 내용은 분명히 결단을 촉구하며 조건으로 삼기에 충분한 그런 요구들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간단하고 쉬운 조건이며 그 조건 하나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조건만 만족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간단한 조건을 우리는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들은 행복한 사람이며 아직 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귀어 보면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 착한 사람들은 그가 고도로 높은 윤리성과 혹은 인격을 갖고 있어서 착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무능해서 착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아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예를 이렇게 함부로 들 수 있는 이유는 이 착한 사람들은 이 말이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인 줄 모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가면서 물어볼 겁니다. 아까 목사님이 앞에 뭐 어쩌고 했는데 왜 웃었어?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입니다.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음에 뭐라고 연결되냐면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알아야, 소원해야 고백을 하죠. 그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라는 것은 이 복음이, 뭐 조건이라고 우리 얘기를 합시다. 이 조건이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외부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들어서 믿는다는 것은 이 정보가, 이 내용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며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온 것이랍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그럼 누군가 와서 말해줄 거 아니야. 그 누군가는 지가 만들어서 온 게 아니라 누가 보냈다는 거죠. 이 전파하는 자, 와서 말해준 자는 그 스스로 깨우쳐서 자기가 만들어서 온 자가 아니라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그도 누구의 보냄을 받아, 누가 가르쳐줘서, 누가 그 말을 넣어줘서 그걸 옮겨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든 시작은, 근원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 소망, 복, 운명, 구원, 이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출발하고 하나님만이 만드신 것입니다. 전체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창세기라는 분위기 말입니다. 창세기의 전체 분위기가 시작부터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복 주셨는데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의 복과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끊어 심판과 파멸과 비극의 운명을 자초해서 죽음밖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거기에 이 비참한 인류의 운명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개입하신 사건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요, 이삭을 부르는 것이요,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소원하여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제시하여 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도 오셔서 이렇게만 하면이라고 그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정해놓은 구원을, 그분이 가지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런 성경의 설명까지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 아시겠죠?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상 받을 일, 복 받을 일, 구원 얻을 일에 이유를, 원인을, 조건을 먼저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보상하게 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유시고 원인이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 구원을, 이 믿음을, 이 운명을 허락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고 하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본질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에 돌아가 보시면 그래서 이 일로 인한,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고 하신 이 복된 약속들로 인하여 야곱의 반응이 지금 얘기한 것을 거듭 확인하는 사실을 우리가 거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절 봅시다. 창세기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두 가지 소원을 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성전은 솔로몬 때야 지어지니까 말하자면 예배 장소가 될 것이요, 그리고 11절을 바치겠나이다입니다. 뭘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입니다. 우리는 소원이라는 것이 자칫 오해돼서 순전히 인간이 가지지 못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신에게 이렇게 일종의 타협을 하는 것으로 종종 오해를 합니다. 신이 좋아할 것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 또는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 우리 무속신앙 속엔 그렇죠. 무속신앙 속에서는 이 추운 겨울에 그 밤을 새워 치송을 드리고 우물물을 퍼서 그 얼음을 깨고 어떻게 들어가서 얼음 깨고 다시 나와서 우물물을 퍼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뒤집어 써서 온몸이 고드름이 되는 걸 보고 신이 너무 놀라서 예 그만해라 원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다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소원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야곱의 소원은 하나님이 한 약속을 근거하고 내용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뭐였죠? 15절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을 약속하시되 그것은 이 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로의 귀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고 그 삶의 정황과 그 삶의 여로가 어떻든지 간에 결국은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며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자리에 그의 백성들은 예외 없이 도달하리라 하는 이 약속을 근거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내게 참으로 그 하나님 이 약속의 하나님이여 이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를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증언하겠나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구약성경 474페이지 사무엘하 7장에 가시면 18절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다윗의 기도의 배경은 이겁니다. 다윗이 이제 나라를 튼튼히 세우고 주변 국가들을 다 안정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서원이 아니고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너는 전을 짓지 못한다. 네 아들이 지을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가문으로 하여금 내 집안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왕권이 무너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그 집안이 되게 하겠다라는 복된 약속을 듣고 이제 이 기도를 합니다. 18절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자,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이 말이 말이 약간 표현이 옛날 말이라서 나이다 나이다 하는 바람에 그 핵심이 얼른 들어오지 않죠. 18절은 이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별다른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나와 내 집안에게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내가 하지 않으니 받지 못할 이런 큰 복을 약속하십니까? 19절 이렇게 복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운데 우리 집안으로 하여금 우리 가문으로 하여금 영원한 왕권을 가지게 하신다니 놀란 위에 더 놀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20절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제가 누군지 제가 알고 하나님이 합니다. 저는 정말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감히 이것이 과연 내가 받을 만한 상이라고 얘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까지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놀랄 뿐입니다. 언제나 이 한 사람밖에 없는 의인이 열 명이 될 때까지 죽을 수도 없는 그래서 21절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하나님만이 이유시고 하나님만이 그 근거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겁니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정도의 신이 아니라 할 말이 없이 항복과 찬송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조건으로 규칙으로 보상으로 이해하는 것도 신앙적 실천에 유익이 있습니다.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겁나는 신앙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의 실패를 만날 때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로 인하여 놀라지 않으며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물론 그러면 사람이 열심을 부리지 않을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채찍 아래서보다 사랑 아래서 더 분발하며 더 열심을 내며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봅시다. 23절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은 그의 소원은 다 무엇을 근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주심과 약속과 신실하심을 근거로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복을 구원을 은혜를 승리를 주시겠다고 작정하셨단 말인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그 옛날부터 약속하신 대로 한 번도 변개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우리의 선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이루셔서 그 결과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사 저들의 생애에 하나님은 저들의 복이 되셨고 보호자가 되셨고 상급이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소원들은 다 이 약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복입니다. 그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연인의 본성으로 생각하는 고통을 면하고 이웃 앞에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며 영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신적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된 우리가 요구하는 세상적인 수준의 것을 훨씬 상회하는 영원한 영광의 복들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에 가시면 1330페이지 구약성경 제일 끝자락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11조에 관한 소원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원리요 동일한 일관성을 가지는 신앙적 자세를 일컫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유명한 십일조에 대한 축복입니다. 십일조를 내면 기계적으로 복을 받는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신앙은 인격에 속한 것입니다. 물리적이거나 기계적인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만 성립이 되며 결실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믿음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신가, 유일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11조 내고 돌아가면 10,000원 내고 돌아갈 때 주머니에 10만 원이 생기는 일이 생깁니다. 정말 생깁니다. 보진 못했지만 보통 우리 많은 사람들이 11조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초보 단계에서 드러나고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신앙이 진전되면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신앙이 될까봐 그러죠. 주술적 신앙이 될까봐.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이 조건이 되어 보상을 받는 식의 신앙이란 건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복인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의 깨우침으로 등장하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복이라고 정한 것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식으로의 복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11조란 야곱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다니는 모든 이 피난길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사 순탄하게 다시 아비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에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지키고 나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를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거든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충분히 채우시는 분이라,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시라를 고백하며 증언하는 행위가 11조입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주일을 성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엿새 만에 천지를 지으시고 이레째 되는 날 쉬셨다라는 창조의 고백을 하며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주일 날 부활하셨다를 기념하여 하나님이 온 우주의 유일한 주인이신 것과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우리 아버지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적인 행위요, 증언이요, 실천인 것입니다. 야곱의 이 고백들은 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시며 충분한 아버지신 것을 확인시켜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신앙적인 충분한 만족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사이에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 제가 다시 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실현됐고 이삭에게 실현됐고 야곱에게 실현된 것을 근거로 하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동일한 항복과 고백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는, 온 우주와 역사와 모든 인생의 운명을 쥐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신 것을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죠. 로마서 8장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그 인생으로 확인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보다 더 큰 증거를 갖고 있죠. 어떤 증거요? 로마서 8장 35절 신약성경 251페이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근거요, 확신의 토대요. 우리가 우리를 포기해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무장한 성도들의 자랑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 대하여 한숨 짓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나를 쳐다보지 말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쳐다보며 그 약속과 은혜를 따라 무한하신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내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기억하는 참된 믿음으로 이제 다시 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약속한 것,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으로 믿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